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찾으시면서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시매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님,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말씀이 있는 자리, 성도의 교제가 있는 자리, 찬송이 있고 권면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적극적인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 역사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51번째, 51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서부터 쭉 보아오면서 이제 10장에 와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 사람의 이 구원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시는데, 구약과 어떤 면에서 좀 차이가 있었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구약의 율법하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반복해서 같은 희생물들을 드려야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한 번의 헌물로 영원히 들이심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단한 번의 헌물이라는 건 당연히 갈보리 십자가 위에 그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그 매일 드려야 하는 헌물이셨고, 구약시대 같으면 안식일에 두 배로 드려야 하는 헌물이셨고, 월삭에 드리는 헌물이셨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죄 헌물이셨고, 화해 헌물이셨고, 음식 헌물이셨고, 음료 헌물이셨고, 절기 헌물이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염소와 또 송아지셨고, 또 대속죄일의 속죄염소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향기로운 헌물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 삶을 통해서 율법의 그 요구인 정결법과 도덕법과 시민법을 모두 다 만족시키셨고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의식법을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내가 믿게 될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내 의가 된다. 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율법 밖에 있는 의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의로워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내 마음속에 진실되게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냐? 하나님의 법을 그 사람 안에 두시겠다. 성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들을 기록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들과 맺는 새 언약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맺으시는 언약으로 되어 있지만 그 언약이 먼저 성취되는 것은 신약의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먼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적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의 몸이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의 몸이 완전히 변화돼서 몸의 구속까지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각 속에 정말 철필로 기록되듯이 그렇게 기록되는 그러한 상태가 될 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그 이제 그 교리에 해당하는 그 밑에 있는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얘기는 이것은 이제 성도들의 실행과 관련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교리적인 문제는 굉장히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걸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부분은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심성 속에는 교리라는 것이 조금만 열심을 내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딱 배워서 이렇게 이만큼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영적으로 좀 우월하다는 그런 느낌을 누리고 싶어서 교리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은 교리적인 내용도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서 그것을 습득하고 잘 소화시켜야 되는 게 맞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의 문제, 이 실행의 문제에 있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알고자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내가 깊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을 때 그 말씀 하나하나, 그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마치 보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서 그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귀하게 느껴지고 마치 애지중지하는 물건처럼 이렇게 취급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귀한 보석 같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한 단어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21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에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믿음에 충만한 확신이라는 표현입니다. 믿음에 충만한 확신 또는 믿음의 전적인 확신. 하나님은 성도가 성도 자신이 그 믿게 된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대충 있는 게 아니라 충만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full assurance of faith. 그래서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아주 full, 가득 찬 상태. 그 상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뜨뜨미지근한 거 이걸 역겨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믿음에 충만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2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는 것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는 것. 왜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흔들림 없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또 믿음에 충만한 확신을 가질 수 있냐? 아, 그 근거를 제시하시는 게 지금과 21절의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다. 그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다. 그러니까 믿음에 충만한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하나님을 성막에서 섬기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고 그 짐승의 피를 여기저기 뿌리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물두멍에 있는 물에서 자기 손과 발을 씻는 그게 있었어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상태로 또는 피뿌림이 없는 상태로 섬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바는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인데 이 신약의 제사장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이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영원한 한 희생물의 피뿌림을 우리는 다 받은 상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물로 우리가 다 씻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섬길 일만 남았다. 조건이 다 됐으니 이제 섬길 일만 남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또 그 이 23절에도 우리가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할 때 그 괄호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인간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실하신 분,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고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나가기만 하면 된다. 섬기기 위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도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그러니까 전적인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누군가에게 너 충만한 확신을 가져 이렇게 말씀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충만한 확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구원받는 것은 가장 단순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가장 단순한 지식만 가지고도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한 어떤 그 충만한 믿음, 확신, 이것은 자동적으로 있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뭔가 좀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면서 뭔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확신, 충만한 확신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그 믿음은 희미해지고 자꾸 사그라듭니다. 구원이 취소된단 말이 아니에요.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얘기를 계속해서 듣게 되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TV를 계속 듣게 되고 유튜브를 세상적인 것을 계속 듣게 되고 영화에서 계속 듣게 되고 소설에서 계속 듣게 되고 학교 지식에서 진화론과 세속적인 것들을 계속 듣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듣는지가 그 사람이 뭘 믿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듣는 것에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느냐 또는 읽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지겨워하면서, 아, 나는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바보이거나 위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대충 듣는 사람도 그 믿음이 대충 형성되고 엉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덮어놓고 믿어. 예. 그거는 완전 마귀의 속임수예요. 말씀 싹 덮어놓고 산에 가가지고 맨날 산기도 하고 그런 사람 마귀 들립니다. 그런 사람 무당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예언기도 해준다 그러고 뭐, 예, 그러면서 무슨 뭐 암흑의 권사 뭐 축복기도 어쩌고 예언기도 어쩌고 다 무당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올바른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 뿌리 잡고 흔든다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맞아, 그랬잖아. 나도 전적인 믿음의 확신, 충만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러면 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깊은 사모함이 있고, 앞으로 말씀을 더, 정말 더 많이 읽고 또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각오가 생기시나요? 만약에 이런 게 안 생기시면, 이거를 듣는, 이러한 말씀을 듣는 이것이 그냥 그야말로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흥은 부흥에 가야 그 부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신나게 드럼을 쳐대면서 그 만트라를 이렇게 해가면서 사람의 혼을 쏙 빼놓는 그런 부흥에 가야만 주여 삼창을 하고 목청껏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이렇게 해야만 그게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들려졌을 때, 아,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이 완악한 마음, 이 단단한 마음을 깨주십시오. 주님, 저는 비참한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애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들은 말씀이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충만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들은 말씀이 올바로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님의 빛, 비추심, 조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전적인 확신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것으로 채워지시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했으면 좋겠다. 아, 내가 성령님 안에 잠겨 살면 좋겠다. 매 순간 내가 성령님께 여쭐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기쁨에 의해서 내가 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생기시나요? 이것은 제가 목소리를 외쳐야만 생기는 그런 종류는 아니에요. 제가 여기를 탕탕 내리치면서 막 이렇게 외친다고 그래서만 그게 여러분 안에 생기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권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 각자가 받을 마음만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에 충만한 확신이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한 가지를 들라면,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의 크고 작은 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체험이라고 하니까 꿈에 뭐 하나님이 보였다거나 뭐 꿈에 천사가 보였다거나 꿈을 꿨는데 뭐 천국에 갔다 왔다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 나왔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체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들에 대해서 아뢰고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 그게 우리 삶 속에서의 체험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또는 하나님, 저 형제가 지금은 저렇게 좀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 저 자매가 이렇게 변하면 정말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해 있는 걸 볼 때 예, 이런 체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것들을 결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시는지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할 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바보 짓이야.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완전히 바보 짓이야. 아니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게 직장의 문제든 공부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내가 기꺼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이건 떼어놓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내게 보상하시는지를 그걸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풍성하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전체 계획 가운데선 그게 더 나에게 유익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책임져 주시는 것, 우리가 그걸 매일 체험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없으면 믿음 생활이 굉장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론에만 머물고 그냥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여기에 도달하게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21절, 22절에서 보니까 믿음에 충만한 확신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였냐면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한 마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열심들이 있을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러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인용했던 구절이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실 때 이 백성이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입으로는 나를 찬송한다 그러고 입으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는데 아무개 마음이 내게서 멀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비극일까요? 차라리 다른 데가 있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시간 낭비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냥 의무감이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단지 내 뜰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성막에 이제 이렇게 성전에 또는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가지고 이렇게 올 때 겉으로 볼 때는 뭐 굉장히 뭐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보시면서 단지 내 뜰만 밟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찔리는 분이 계신가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찔림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면서 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찔림이 전혀 없다. 저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가 100%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한 마음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사실 누가 있습니까? 다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크든 작든 조금씩은 다 찔림을 받아야 정상인 거예요. 이런 말씀들에. 아,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했나?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100%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 때문에 내가 지금 나온 게 맞나?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 찔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찔림이에요. 자, 이제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그랬습니다. 여기 먼저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표현을 보시면 믿음의 고백 Profession of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는 품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 이 믿음의 고백은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뭐 입 따로 마음 따로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도 시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누가 보면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가 보면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더러운 짓들도 안 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대번 사람들은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뭐 이러고 떠버리고 다니는 게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 자,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서로를 살펴보라 그러셨습니다. 서로를 살펴보라.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지금까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진지하게 생각되지 않았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진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간다는 것과 듣고 지나간다는 것과 그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건 정말 굉장히 다른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김은정 자매님이 이제 그 레마의 말씀 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있는 것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그 소위 이제 헌신이라는 걸 하고 장로교회 있을 때 저희 헌신이라는 걸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떤 말씀이 믿어졌냐면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하늘의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안에 그게 믿어졌어요. 제가 그 말씀을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저 한 대여섯 살부터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 순간 제 안에 믿어졌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모든 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데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이 제 안에 믿어졌어요. 그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서로를 살펴보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는 분명히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한 번도 내게 다가온 적이 없었을 수 있어요. 수십 년 믿음 생활하면서 서로 살펴보라는 이 말씀이 전혀 나와는 관계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이게 널 위해서 주는 말씀이야 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밭에 떨어져야 하는 말씀이야 라는 것입니다. 서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좌우를 그냥 대충 둘러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제 서로를 배려하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누가 옆에 있는지 단순히 의식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주의 깊게 생각하고 배려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구원받고 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각개전투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함께 모이는 모임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한 팀으로 뭉쳐서 영적 전투를 싸워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저 지체를 배려해야 되는데 하고 떠오르는 분이 있나요? 배려 중에 제일 큰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것만큼 더 큰 도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딱 떠오르면서 맞아, 그 사람이 내가 배려해야 될 지체잖아. 내가 함께 염려하고 함께 그 짐을 지고 그러면서 함께 내가 싸우면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 이런 게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박형제님 저 하나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제가 이렇게 버겁고 힘든데 뭐한 다른 사람 생각입니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 드신다면 그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서로를 살펴보라고 하셨어요. 너무나 분명한 글씨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서로를 살펴보라.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 통회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통회하는 마음. 오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저에게 질책하시고 이런 것이 저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여전히 이 말씀이 완전히 딴 사람한테 하는 얘기고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통회하셔야 돼요. 통회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완악합니다. 오 주님 저는 비참한 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마음이 단단합니다. 제가 어떻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네, 그 뒷절에 보니까 24절에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에 이르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격려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래 너 얼마 벌고 왔니? 이거 물으실 것 같은가요? 그래 너 그 유럽 여행은 한번 해봤니? 이거 물으실 것 같은가요? 그래 너 골프는 얼마나 쳐? 이거 물으실 것 같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 이건 물으실 거예요. 그래 너의 지체를 얼마나 배려했고 그 지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지체들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돕는 일에 너 얼마나 많이 헌신했니?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물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뭘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상을 측정하시겠어요?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우리가 격려해야 합니다. 세상은 반대죠. 악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없신 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지들이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악을 권장합니다. 악을 부추겨요. 악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서로서로 권면하고 부추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면서 아, 이 말씀이 맞지. 내가 이렇게 요즘은 내가 이걸 잘 참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었네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 아 내가 이 지체들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격려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면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는 뭐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명백한 말씀입니다.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라. 무교회주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무교회주의.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권한 어떤 그런 것들은 받아들이지만 교회로 함께 모이고 이런 것은 나는 못 받아들인다. 무교회주의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결코 무교회주의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이는 일, 이걸 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주시는 그 이제 이 함께 모이는 일,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실용적인 지침을 두 가지를 주시는데 이제 그 첫 번째가 모임을 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임을 폐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이죠. 그러니까 강한 긍정이죠. 모임을 귀하게 여기고 모임을 지속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이 없다면 서로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서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서로 가르칠 수 없어요. 나 혼자 있는 뭐 누가 누굴 가르칩니까?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려면 함께 모여야 돼요. 서로가 섬기는 것도 함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서로 영적인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도 함께 있을 때 가능해요. 성도의 교제도 함께 있을 때 가능해요. 간증도 함께 있을 때 가능해요. 권면도, 바르잡음도 함께 있을 때 가능해요. 침례도, 주의 만찬도 함께 있을 때 가능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 혼자 있으면 누가 나를 침례해줍니까? 그렇죠? 그런데 침례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정말 가장 첫 단계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첫날에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함께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빵을 나누고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함께 한 거죠. 그들 가운데 찬송시를 서로 주고받고 영적인 노래들이 함께 불려지고 은혜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있었고 교리가 가르쳐졌고 서로에 대한 훈계가 있었고 계시가 있었고 타언어로 말하는 것이 있었고 통역이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타언어와 통역은 이제 일시적인 것이었다고 우리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임을 통해서 훈련받고 성장합니다. 여기 그 당장 그 윗부분만 봐도 우리가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서로를 살펴보고 서로 사랑에 이르도록 격려하고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는 거 이거 혼자 있으면 이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이러한 명백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함께 모이는 일에 소홀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고집이 굉장히 센 것입니다. 고집이 굉장히 센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도 나는 혼자 있어도 잘할 수 있어. 아니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요. 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이 명령의 어떤 중대함도 알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건상 함께 지역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경우에 어쨌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해야 돼요. 그 지역에 성경적인 교회 모임을 주시도록 계속 간구해야 돼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섬길 수 있겠어요? 좋은 것을 구하는데 왜 성령님께서 그걸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권면하라.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설득하고 부추기고 자극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성도들끼리 우리 열심히 모이시다 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자극 주는 거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안 되죠. 우리는 아무도 정죄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임무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누군가를 정죄하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습관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습관의 습관. 이제 영어로는 매너입니다. 이게 매너. 아, 이것이 이제 그 어떤 습관적으로 굳어진 행위를 의미했어요. 그 1600년대 당시의 영어에.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 매너 그러면 아, 매너가 좋습니다. 그러면 뭐 그 사람의 어떤 태도가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더 많이 쓰이지만 아, 이게 아마 1600년대 당시 영어에서는 어떤 습관적으로 굳어진 행위, 그래서 습관과 더 관련이 있는 그런 단어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해진 시간에 함께 합의해서 정한 시간에 함께 모이는 것이 그 사람의 생활에서 습관처럼 굳어져 있다. 이거 굉장히 복된 겁니다. 이거 굉장히 복된 겁니다. 이것에 복됨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이, 그냥 시간 되면 오고, 에이, 여건 안 되면 그냥 뭐 말고, 이걸 무슨 뭐 율법적으로 이렇게 뭐 꼭 습관처럼 해야 돼? 아니에요. 율법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일 성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 지키자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시간 사용에 대한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관심, 내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러한 습관이 형성되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의 아이들의 믿음은 전적으로 부모 책임이에요. 물론 부모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도록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그건 부모 책임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아직 그 분별력이 없는 그 아이들에게 네가 알아서 해. 너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맡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장로교회 다닐 때 저 교회 안 가면 혼내셨어요. 10원짜리 꼭 쥐어주면서 헌금하라고 주시고 교회 안 가면 혼내셨어요. 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당시엔 모르죠. 나중에 커보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평생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이게 좀 형성되면은 평생 이것이 좀 수월한데,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어릴 때 이게 형성이 안 되거나 구원을 어른이 돼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 받자마자 요게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교회 생활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데 믿음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예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비정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을 서로 상호 간에 모든 것을 이것을 하나님을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거 하나도 못하면서 어떻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자녀를 키운다면 그 자녀가 어린 상태에서는 이 습관이 배도록 이걸 훈련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 책임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른이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에게 이걸 누가 해줘야 되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라는 걸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출근해야 되는데, 생계 때문에 출근해야 되는데, 직장 다 그만두게 하고 데리고 오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렇게 해갖고, 박형제한테 와가지고, 우리 생활비 주세요. 이러시면 제가 드릴 게 없어요. 그런 말씀을 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중대한 문제라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 이게 단순히 하루 이틀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떻게 형성돼가고 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기본인데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못 와.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못 와. 오늘은 날씨가 나쁘니까 못 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굉장히 힘든 여건에서 오실 수 없는 분들을 제가 뭐 희화화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 마음 다 아십니다. 그 마음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것이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처럼 굳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주일 딱 때 되면 그냥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가야 된다는 것이 이게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형성이 안 되면 올바른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그렇게 발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지현이와 이제 지원이가 이제 그 고3, 고2입니다. 애들이 뭐 새벽 뭐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학교에 가야 되고 맨날 힘들어요. 그런 아이들을 끌고 제가 수요일 날도 이렇게 인천에서부터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때는 제 안에 굉장히 좀 정말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걸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내가 목양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건가?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릴 때 전 목양자가 아니었어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먼저 그렇게 배웠고 제가 그 유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다른 애들 다 수요일에도 다 학원 가고 공부하고 주일날도 하루 종일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하는데 주일뿐만 아니라 고3이 수요일날 나와서 고2가 수요일날도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원하는 학교에 못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로서는 그런 것들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부모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저는 정말 굉장히 고마운데 물론 마음이 어떤지는 제가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대놓고 반항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것이 그냥 을에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있어요. 이게 습관입니다. 뭐 여러분의 모든 자녀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강제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들 여건이 다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기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대학을 다녔는지, 어떤 직장에서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하나님 그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이거 굉장히 정말 마음속에, 이거 전쟁인 거예요. 부모로서도. 목양자라서 이게 쉬운 문제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다 부모고 애들 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하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이걸 아이들한테 각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섬기는 거야. 그것을 다른 것과 타협하려고 어릴 때부터 타협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넌 평생 타협하며 살 거야. 너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지? 살아보니까 고3 때가 제일 힘드시던가요? 아이고, 힘든 일들은 앞으로 훨씬 더 많잖아요. 예. 그런 일 생길 때마다 타협할 겁니까? 예, 우리가 타협하게 된 이유는 이게 어릴 때부터 또는 예수님 믿은 그 초기부터 이게 형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맨날 타협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모임에 힘쓰라고 하시는데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때가 마지막 때라고 안 느끼는 분 계신가요? 네, 우리 모두는 정말 마지막 때라는 걸 정말 절감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네,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때라는 건 이제 제 생각에는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요. 시기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절박할 때일수록 그러니까 이 모이는 게 개인적으로 모임에 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없어질수록 우리가 그런 의미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이게 힘들다고 느껴질수록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순간에도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다들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아우 박형제가 변했어. 박형제가 그동안 은혜를 막 강조하더니 이제 완전히 율법주의로 돌아섰어. 예, 그러실 수 있는 그 위험을 각오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거 안 한다고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는다고 또는 수요일에 함께 모이지 않는다고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어요. 다만 이것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열정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뭘 귀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인지를 입증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한 거 드려보세요.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자기 개발과 자기 즐길 것과 이런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시간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싶나요? 우리도 다 그거 하고 싶은데 좀 더 쉬고 싶고 한데 그걸 들여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 하나님 이거 귀하게 보시는 거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께 확신을 드립니다. 이거 귀한 거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아 얘가 이건 힘들 텐데 얘가 이걸 하네 할 때 부모로서 느낌이 어떠신가요? 더 귀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뻔히 우리의 사정 아시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시간에 쫓기면서 사는지 우리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 이거 다 아시는데 그런데도 얘가 지금 나한테 이 시간을 기꺼이 드리네? 하나님이 그걸 보고 특별하게 생각을 안 하실까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케이.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확신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충만한 확신, 전적인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 안에 축적되는 이 지식이 올바로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자꾸 체험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전적인 확신에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이 빠진 채 마음은 집에 놓고 성전 뜨락을 밟는 사람들을 혐오하셨습니다. 혐오하셨어요. 혐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공개적인 믿음 고백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서로를 살펴보기를 원하시고 사랑과 선한 행위들을 서로가 격려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걸 폐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힘들수록 더욱 모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모일 것을 서로 권면하고 그것이 그냥 습관처럼 굳어지게, 그렇다고 해서 매너리즘에 빠지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냥 을에 당연한 것으로,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도록 그렇게 굳어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서 아, 하나님 정말 귀한 말씀이네요.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 하나님 제가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왜 그동안은 그냥 넘겨버리고 이것이 제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지한 말씀으로 받지를 못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드십니까? 만약에 그러시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그런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없으시다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건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 같은 마음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보석처럼 여기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각오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께 좀 말씀드리시면 좋겠습니다.